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음행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내 아들아는 말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부모가 자녀에게 등불과 빛이 되어서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 법, 훈계의 책망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명령, 법, 훈계 이런 거는 대단히 신명기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배운 대로 자녀를 잘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 마땅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런 명령 또 그런 법 그런 훈계의 책망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목에 매야 돼요. 20절과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는 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에 매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데 표시를 해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충분히 진지하고 아주 간절한 자세로 가르쳐야 합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다닐 때, 잘 때, 깰 때라는 표현 보십시오. 다닐 때 인도하고 잘 때 보호하고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본문이 다닐 때, 잘 때, 깰 때라는 이런 표현들은 대단히 조금 신명기적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일어날 때가 깰 때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이 잠언의 교훈은 마치 신명기가 말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메아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모들은 신명기가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또 자녀들은 신명기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 이 부모, 이 아비, 어미는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또 자기가 듣고 배운 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부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듣고 배워서 그거를 자기 자녀에게 전달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주일학교가 있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칩니다만 사실 주일학교가 역사 속에 등장한 지는 한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주일학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교육을 하는 어떤 이 시스템이 역사 안에 등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전통적으로 신앙은 언제든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전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자기가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음녀, 음란한 여인, 남의 아내, 또 표현은 없지만 남편이 있는 여인 뭐 이런 언급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악한 여인, 이방 여인, 그리고 26절에 음녀, 음란한 여인, 29절에 남의 여인, 또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계속 언급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음행, 모든 종류의 간음을 다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에요 이렇게 음란한 행위, 좀 좋게 말하자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잠언에 좀 그 음행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만큼 좀 심각한 유혹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요 결혼이나 성행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예를 들면 가톨릭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 가톨릭은 베드로가 자기들의 뿌리라고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 뭐 하여튼 자기들은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베드로 사실 결혼했어요. 베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했고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나이로 따지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기는 했지만 나이가 더 많은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 결혼 뭐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혼하고 자기 아내 데리고 전도여행 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영적이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을 금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해가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교회 역사 안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뭐 이렇게 동정을 지키는 것을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성행위는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한 몸 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성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성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런 성이고 섬김입니다. 섬김. 그런데 음행이 뭐냐면 음행은 섬김, 헌신이 아니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은 은혜의 방편이고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헌신의 행위인데 그거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음행은요 가장 고귀한 은혜를 아주 더럽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음행은 은혜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음행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성을 사는 행위가 있어요. 매춘도 아주 악한 일인데 왜냐하면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를 따라다니면 쫄딱 망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이거는 음료를 따라다니면 쫄딱 망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또 이 문장은 공동번역 성경이 잠언 6장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몸 파는 여자는 빵 한 덩어리로도 살 수 있지만 당뇨는 네 귀중한 생명을 노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당뇨는 빵 한 덩어리로도 장녀를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몸 파는 여자 그 당뇨는 네 귀중한 생명을 노린다. 그래서 뭐 빵 한 덩어리로 떡 한 조각으로 여자의 몸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 여자가 우리 생명을 노리게 된다고 하는 말로 이제 물론 히브리어 문장을 조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공동 번역은 빵 한 덩어리로 살 수 있는 그런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장녀가 우리 생명을 노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음행이든 어떤 형태의 음행이든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음행하는 것은 마치 불을 품에 품는 것과 같고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자기 몸을 상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부터 35절은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30절과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는 그래서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톡톡이 치르게 되는 것처럼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사람도 톡톡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거다 경고하면서 결국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종류의 음행을 거절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얼마나 방탕한 시대고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외의 성을 섹시하다 그러고 그거를 막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권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늘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바라,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언제나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